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미국에는 2년제 대학을 포함해서 4,000개가 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저희 BOE 방송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지성의 산실, 미국의 대학들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설립자들의 교육신념이 어떻게 각 대학들에 반영돼서 오늘날 부강한 나라 이 미국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의 하나인 하버드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하버드대학교가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의 하나라는 건 많은 사람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하버드대학교가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세워진 학교라는 건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하버드대학교는 1776년 미국이 건국되기 전에 140여 년 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하버드대학교를 알려면 미국의 이민 역사를 아는 게 좀 필요한데요. 초기 이민자들이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정착한 지 13년이 지난 1620년에 매사추세츠 보스턴 플리머스라는 마을에 도착한 2차 이민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의 미국 역사의 판도를 바꾼 이민자 그룹인데요. 이들은 플리머스에 정착한 후에 고등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플리머스에 정착한 지 16년이 지난 1636년에 이 대표 자치기관이었던 매사추세츠 연안식민지 자치관할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인준하고요. 이름을 새로운 대학교 뉴 칼리지라고 짓습니다. 대망의 첫 수업은 그로부터 2년 뒤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이 세들의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최초의 수업은 1638년 여름에 시작했습니다. 1회 기업 규모의 운동장이 달린 작은 목초 가옥 한 채에서 수업이 시작됐는데요. 이 자리가 오늘날 하버드대학교 중심지이며 모든 하버드인들의 심장부인 하버드 야드입니다. 나다니엘 이팅이라고 하시는 교수님 한 분을 모시고 9명의 학생들이 모여 첫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하버드대학교의 모체가 됩니다.
네, 초기 이주민들은 이 학교를 뉴 칼리지, 그냥 새로운 대학교라고 불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는 이 하버드대학교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갖게 될 걸까요? 손승호 씨의 도움말 계속 들어보시죠.
네, 정착민 그 청교들 중에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목회를 하시던 존 하버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638년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자신이 소장하고 계셨던 400여 권의 장서 모두와 재산 절반을 신대륙당의 개교한 뉴 칼리지에 기증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매사추세츠 자치관할위원회는 그의 유업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이듬해인 1639년 그동안 그냥 사용했던 칼리지라는 이름을 하버드 칼리지로 개명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대학교 이름은 바로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버드대학교가 소재한 케임브리지시는 1630년에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마을입니다. 하지만 새로 정착한 사람들 중에 이 상당수가 영국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1638년 케임브리지로 이름이 바뀐 후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요, 17년 기준으로 11만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사추세츠에서 다섯 번째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버드대학교 학부가 있고요. 그 학부에는 하버드대학교 내 여자대학이 있었어요. 훗날 하버드대학교와 남녀공학을 합병해서 지금은 전문기관이 된 래드클리프 연구소, 인문대학원, 디자인대학, 신학대학, 법과대학, 행정대학, 그리고 교육대학들이 직결해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가 찰스 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히 세계 최고의 교육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는 이 하버드대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소개받는 곳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또 교육을 해오면서 제가 상담하는 대학들은 거의 방문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그 하버드 스쿨에 들어서게 되면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쓰게 되는 것이 1763년에 세워진 불금덕들의 홀리스 홀이 쓰게 됩니다. 이것은 1776년 미국 독립전쟁 당시 미 대립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 군대가 바로 숙박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되는 것은 하버드 대학교의 메인 라이브러리입니다. 단일 도서관 서재의 선반 길이만도 50마일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선반 위에 놓여진 책들도 300만 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도서관의 규모가 워낙에 거대하고 웅장하다 보니까 자칫 미로처럼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도서관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침판이나 위치를 남에게 알릴 수 있는 이 호루라기 같은 걸 다 지참하라고 권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버드대학교의 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하버드대학교는 학위를 수여하는 12개의 학문기관과 연구기관인 레드클리프 고등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인 하버드칼리지와 일반대학원, 평생교육원, 그리고 법학, 신학, 의학, 교육, 행정 등의 전문대학원이 있는데요. 교육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1909년부터 1933년 기간 동안 하버드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했던 로렌스 로웰 총장 때부터 하버드대학교 학부의 교육과정은 순수학문을 강조하며 또 과학교육에 치중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순수학문을 반드시 터득하면서 전공학문을 이수하는 체제가 갖추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제도는 21세기인 오늘까지 학부생들이 전공계획별로 나뉘어서 공부하는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모든 신입생은 전통에 따라서 입학하자마자 전원 하버드 야드를 중심으로 있는 기숙사에 배치돼서 1년 동안 대학생활을 하게 됩니다. 2학년부터 4학년 그리고 대학원생들은 하우스라고 부르는 13동의 기숙사에 배치되는데요. 각 하우스에는 기숙사 관장, 또 학업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개인 지도를 해주는 교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요. 식당, 도서관, 체육관, 사교장 등이 잘 갖춰져 있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는 학생들의 재정 보조와 관련해서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니드 블라인드 정책이란 게 뭔지 선승호 씨 도움말 한번 들어보시죠.
니드 블라인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측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 학생들이 학비를 낼 만한 재정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 지원자의 학문적인 성취도와 기타 재능만 입학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들이 신입생들의 지원 서류를 심사하는 입학심사처와 재정사무처가 함께 있어서 학생들의 재정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꼭 심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실시하는 대학교들은 재정적인 부분은 전혀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손승호 씨는 하버드대학교의 니드 블라인드 정책에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하버드대학교의 니드 블라인드 정책이 특징이 있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내국인 지원자와 똑같은 기준과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지원 학생이 하버드대학교의 합격이 최종 결정된 후 그 학생의 가정에 수업료를 낼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이유 불문하고 대학교 측 모든 재반 경비를 수여해주고 필요한 경우 한피로 학생의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비행기표도 보태준다는 말이 됩니다.
네, 하버드대학교가 이렇게 좋은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건 학생들은 학문에서 배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상호 교류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도 많다고 믿기 때문에 이 지원 학생의 가정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입학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재학생 군을 형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